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이트는 누구나 탈 수 있지만 아무나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모두들 전부 워렌 버핏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18회 시작하겠습니다. 늘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과 신뢰하는 목소리 최영주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최영주 차장님, 그 오늘 녹음 일자 기준으로 이미 지나갔겠지만 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설명하셨겠어요?
아, 예. 이 방송 들을 때쯤이면 설명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을 것 같고요.
성황리 맞나요?
아, 예. 지금 뭐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잘할 겁니다.
아, 무슨 얘기 하셨어요?
현재 지금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주변 여건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여건들이란 게 결코 좀 쉬운 상황은 아니죠. 네.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면서 신흥국에 이제 위기가 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중국이 현재 긴축을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개별 종목하고의 그런 차별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오는데 장이 좋다고 말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늘 어렵고 늘 위기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미화하고 예를 들면 70년대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사실 먹고 살기 근데 그때는 마치 좋았던 시절인 것처럼 뭐가 어쩌고 이러고 미래는 되게 불안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늘 불안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 한 30년 이 바닥에서 있었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잠깐이고 또 뭐 그렇게 지나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항상 경제는 어렵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네.
아, 두 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본부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네. 이제 연초라 이제 손실에 오셨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어렵지 않았느냐.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 열심히 하고 고객님들 수익 잘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 했는데 두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 예를 들면 유가만 놓고 봐도 유가가 오르면 뭐 유가가 올라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유가가 떨어졌었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맞아요. 아,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어째서
그게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해야만
맞아요.
예, 네. 또 세금도 좀 덜 깎아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득권자들의 그 시각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가 이래요. 자, 연봉 협상이란 걸 보통 이제 임금 인상 뭐 임금 협상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럼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올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인이 없어서 임금 인상을 하기 어렵다. 근데 실적이 좋았던 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도에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기 어렵다.
지금 대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을 해도 좋은 때는 언젠가 도대체. 예.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수십조 현찰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뭐 배당 쥐꼬리만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가 안 좋을 거고 내년에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고 늘 그렇지만 오르는 주식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설명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1회를 얼마나 잘 얘기하셨냐에 따라 2회의 흥행이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1회가 만약에 잘 들어맞으면 2회는 유료로 가시죠.
아, 그럴까요?
예. 아, 재밌네요. 자,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소치 올림픽 그 본이라고 그냥 좀 시간이 많이 저기 했네요. 잠도 좀 늦게까지 자고 어제 그 김연아 선수 4시에 끝났는데 뭐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또 잘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 거죠. 뭐 다 게임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주식시장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 듯한 듯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그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내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같은 경우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성적이.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그러니까 방송 듣는 분들 기준으로 지난주 저희 기준으로는 이번 주 그 네이버에 큰 악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네이버 페이스북에서
예.
와치 앱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이버가 뭐 8% 가까이 떨어졌다가 네. 이제 조금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증권사들도 약간 엇갈리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적인 시각은 네이버 라인의 큰 악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이런 평이거든요.
왜 그렇죠?
뭐냐면은 와치 앱은 그 1달러를 이제 1년 사용료로 받고
0.99달러.
네, 0.99달러.
네.
그걸 받고 이렇게 1년은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1년은 무료고 네. 1년 후부터는 이제 0.99달러를 받는데 네. 사실은 걔들의 어떤 수익 모델 자체가
네.
라인하고 틀려요. 가입비만 받고
네.
다른 건 없거든요, 일체.
네, 네.
심플하고 그냥 네. 이렇게 카톡처럼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건데
네.
라인은 스티커라든지 무료면서 스티커라든지 게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왓츠앱은 플랫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단순한 메신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페이스북이 인수를 해서
네.
나중에 그걸 뜯어 고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거를 라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 것 같지 않냐. 이런 좀 시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명쾌하게 일단은 페이스북에서 아,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네.
왓츠앱을 그냥 놔두겠다.
네.
뭐 그걸 플랫폼으로 만든다든지
네.
뭐 유료화를 저기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인이 그 가입 속도나 또 그 수익 모델 자체가
네.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수익이 좀 많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지나친 그 우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창님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죠.
결국은 그 왓츠앱이나 라인이나 지금 그 근간이 되는 게 이제 가입자들의 수에 따라서
네.
결국 이제 수익 모델이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간에는 이제 라인과 왓츠앱이 어떤 그 각각의 이제 모델을
네.
가지고 가입자들을 이제 분포를 깔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왓츠앱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라는 거대한 업체에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네.
새로운 이제 모델이 개발이 되면 저희도 카카오톡에서 라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두 개를 쓰다가 저 같은
네.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은 잘 안 쓰고 라인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라인은 이제 밴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결국 왓츠앱과 라인이 공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돼서 라인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우려들을 좀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포카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전략이 지금 100%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지난 9개월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간 무료라는 얘기죠. 1년간 무료로 사용한 사람들이 지난 9개월간 폭발적으로 가입했어요. 그럼 앞으로 3개월 뒤에 앞으로 6개월 뒤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유료가 됐기 때문에 결제 안 하고 집어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왓츠앱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이르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가입자당 가격이 라인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왓츠앱의 가입자당 가격하고 라인의 가입자당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보면 왓츠앱 쪽에서 긍정적인 면은 북미 쪽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피니언 리더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광고 시장에서도 그 KBS 드라마들이 이제 시청률 40% 나오는 것보다
네.
미니 시리즈들 MBC나 SBS의 미니 시리즈들이 20% 나오는 걸 더 광고 시장에서 높게 쳐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층, 여론을 이끄는 층에서 얼마나 그 컨텐츠를 구매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북미 시장에서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성공 모델도 사실은
그렇죠.
페이스북이 성공한 요인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처음에 하버드 대생만 쓸 수 있다가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생 쓰다가 이런 식으로 오피니언 리더층이 쓸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동경이 그 컨텐츠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북미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또 뭐냐면 한편으로 그 왓츠 앱이 지금 $0.99만 받고 이런 서비스를 계속한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너무 단순하거든요. 왓츠 앱은. 네. 서비스가 아주 단순하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스티커 네. 들어가고 게임 플랫폼도 되고 나중에 음악도 네네.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상품이 두 가지가 다른 상품이라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했던 부분은 페이스북이 굉장히 지금 가입자 많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왓츠앱까지 이렇게 가입자를 모으면은 네. 시너지가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더 컸어요.
네.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들이 왓츠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데 이게 그러면 둘이 합쳤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떤 시너지가 되냐 이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이 상품의 어떤 차원 자체가 네. 좀 틀리기 때문에 스펙이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가 히스패닉 쪽이거든요.
네네.
남미 쪽에서 지금 라인이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어요.
네.
스페인은 이미 그 상당히 장악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미 쪽의 히스패닉을 기반으로 해서 멕시코를 기반으로 해서
네.
미국의 어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다음이 그 이 검색 시장에서 1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후발주자 네이버가 결국은 다음을 이기고 지금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왓츠앱이 미국 시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라든지
네.
굉장히 이렇게 저는 라인이 재밌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싸움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결국은 그 예측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관점을 어떻게 결정짓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악재이긴 하지만 뭐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반응할 만큼 악재인가.
네.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얼마나 라인의 가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느냐.
네.
이거가 제일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시장에서 그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 녹음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오늘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봐서는 좀 네. 냉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당장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다가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53만 원대 있으면 어쩌려고 해도 제
흥행 실패인가요? 그러면
예, 오늘은 저 차차장님은 예측하시면 안 돼요.
아,
내일
그렇습니까?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차차장님은 오늘까지는 여태까지 벌어진 현상에 대한 분석만 하시고 예, 예측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예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별 상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라라는 아무 내용 없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희는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예.
접근합니다.
예. 예.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왓츠앱이라는 게 악재는 분명하지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선생님하고도 또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보통은 유료 가입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신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나 뭐 이런 경우에는 유료 구독자 한 명이 무료 구입 뭐 구독자 뭐 50명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라인과 왓츠앱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무료 가입자 한 명이 유료 가입자 10명은 커녕 유료 가입자 한 명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왓츠앱의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가 돈이 늘어날 확률이 없고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딱 고정되잖아요.
라인의 경우에는 네. 무료 가입자가 네. 오히려 더 늘어요. 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라든지 그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포텐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스티커 한 몇 장 사면요. 1년치 왓츠앱 내는 $0.99 그거 저기 됩니다. 이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사연 개미굴에도 볕들 날 있다. 오늘의 개미 누굴까요? 자, 처음 소개해드릴게요. 로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식이 싸다라고 할 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려울 텐데 무슨 가정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특히나 작은 기업의 경우 돈도 없고 맨파워도 상대적으로 딸리고 영업의 불확실성도 큰데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보니까 사람이 많은 기업이 인원당 생산성이 더 크더라고요. 또한 월가의 영웅에서 말하는 소위 10루타 같은 폭발적 성장이 국내 주식에는 잘 없지 않은가. 외국인의 매수에 휘둘리고 외적 요인에 너무 출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출렁이는 주가에 장기 보유가 의미 없고 외국인에 따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버크셔 헤더웨이 같은 주식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문제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 포트폴리오 자체가 워낙 좋긴 한데 가치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워낙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네요. 제 주력이 되는 보험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 발굴부터 가치 평가까지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군요. 끝없이 배우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굴속 같습니다. 요약해서 드리면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그 우리가 다룰 주제 네. 버핏하고도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요.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버핏 방식으로 한다면은 네. 내재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정하게 어떤 할인율로 할인한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 할인을 해서 그 금액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하는 게 가치평가죠.
그럼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네. 궁금하신 건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어렵다 이거죠. 네. 그게 어려운데 버핏이 하는 얘기는 네.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능한 한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미래 현금 흐름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는 종목을 사라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코카콜라나 네. 질레트나 이런 거는 네. 미래 앞으로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안 틀리게.
네.
왜냐면은 코카콜라 먹는 인구, 그다음에 출생률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또 질레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어떤 수영 깎는 네. 남자들의 숫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네.
항상 나와요. 그다음에 네. 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은 예측이 가능한 걸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다? 버핏 안 삽니다.
네.
왜? 삼성전자는 IT 기업이고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네.
수익이 어느 해에는 많이 났다가 네. 반도체 경기가 줄어들면은 나빠지면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을 쭉 한 10년치를 예측하기가 좀 난해하다 이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버핏은 그러면 당신이 아주 잘 아는 네. 그런 기업만 해라 이거죠.
네. 네. 차차영님도 말씀해 네. 주시죠.
아니 뭐 포크라님이 거기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월가의 영웅에서 말하는 10루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우리나라엔 없지 않는가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10루타 같은 종목들이 2, 3년 내에 계속 나왔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나라 시장이 좁긴 하지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움직이는 그 제약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전 세계 시장을 그 무대로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 글로벌에서 탑에 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신다라면 10루타 종목 충분히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저는 로이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매주 하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할 얘기지만 어떤 주식이 싸다고 할 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그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떤 주식이 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진 주식이 있으시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싸다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주식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싼 주식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아니면 혹은 뭐 퍼 아니면 ROE 뭐 싼 주식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주식을 싸다고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포카라 선생님이나 아니면 차차 형님의 그 쓰시는 글이나 아니면 찾으시는 종목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만 그 종목을 제가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는 종목도 있고 혹은 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종목도 있거든요.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찾으실 수 있으면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눈을 기르시라는 얘기 이거 매번 공부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같지만 본인이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은 싼데라고 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우리 차차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식루타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종목 수가 만 몇 개 다니고 우리나라 네. 천 몇 개 다니니까 식루타가 나올 수 있는 확
그렇듯 식루타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국은 글로벌을 늘 겨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늘 겨냥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글로벌을 겨냥하는 업체가 크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네. 하지만 글로벌을 겨냥하게 된 업체들은 대부분 10루타 이상 쳤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농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수시장만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된 업체 SM 마찬가지로 다 10루타들이거든요.
그렇죠.
내수에서 글로벌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10루타를 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박성환님 7, 8년생 직장인 37대셨으니까 이제 한참 저 주식 투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흑전이 예상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될 때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순익 대비해서 퍼를 계산하는데 그게 괜찮은 적정 주가 계산일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순익이 100억 나온다고 해서 퍼 8 주면 시총 800억이 되어도 좋다. 현재는 퍼 8에 시총 400억이니 두 배가량 먹을 것이 남았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채권형 주식처럼 몇 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에 맞다는 것을 압니다. 내년 또는 다음 분기 예상 수익이 좋은 종목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올해 순익 대비해서 그 곱하기 뭐 네. 10을 한다든지 지금 네. 현재 네. 평균 퍼가 10이다. 네. 아니면은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의 평균 퍼를 곱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 회사는 재무적인 어떤 가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다른 데보다 좀 더 할증을 해서 네. 퍼가 평균 10이라 하더라도 10 한 5를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익이 이렇게 두 배가 늘었으니까 주가도 두 배 올라야겠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오로지 퍼 하나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은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퍼라는 것도 이렇게 역사적인 퍼가 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됐던 퍼가 있으니까 그 퍼도 한번 봐줘야 되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인 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퍼가 항상 저퍼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퍼가 저퍼이니까 지금 업종이나 다른 회사보다 퍼가 다른 회사는 퍼가 높으니까 이건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퍼 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퍼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재 가치 평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버핏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
그 가치 투자를 한다고 자기가 작정을 했다면은
네.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기업에 대한 분석, 회계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 능력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떤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차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다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퍼라는 게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퍼라고 해서 항상 기업을 그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고퍼라고 해서 우리가 또 안 사는 것도 좀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퍼라는 것은 시장에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표 단가를 제시할 때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져.
늘 아니 오늘 왜 이렇습니까?
늘 전문가죠, 야.
아 참 이거.
네네 그래서.
예.
갑자기 말할 말이 이러네. 그래서 퍼라는 개념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여주지 마시고요. 계속 저희가 이제 그 버핏 얘기할 때도 퍼 얘기도 또 하긴 할 거지만 이 부분 계속 공부하시면 재미있는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그 소개했던 피터 린치의 월가 영웅에서 나왔듯이 그 순이익 성장률이
증가율
퍼보다 높으면
좋다.
그럼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퍼가 20이라고 해도 순이익이 30%씩 성장한다. 이거는 저평가고
네.
퍼가 5밖에 안 돼도 순이익 성장률이 2%다. 이러면 이거는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퍼를 얼마나 적용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이익 성장률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강의 순이익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 성장률 예측 대비 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맞춰보시면 이걸 대강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차라리 퍼 보는 것보다 낫다고 네네. 봐요.
그게 PEG라고 하는데 네, 이제 순이익이 100%씩 성장하는데 퍼가 20밖에 안 된다. 이건 싼 거죠. 하지만 순이익이 5%씩 성장하는데 퍼가 10이다. 이거는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꺾인 거죠.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원희님. 아, 이원희님 공든주식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터린치의 책. 아, 또 마침 나오네요. 피터린치의 책 매우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162페이지에 주당 순가산 자산가치가 주당 장부가보다 높은 경우를 찾는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당 순자산가치 BPS 주당 장부가 BPS의 차이를 찾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분석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 타임월드 분석드립니다.
아 이게 뭐냐면 네. 이분이 이거 좀 잘못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네.
주당 순자산가치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네네.
그게 순자산가치고 여기에 나오는 주당 장부가라는 거는 네.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자산가치하고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네. 당연히 순자산가치가 더 좋아야죠. 시총보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런 종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했는데요. 그 피터린치 월가영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때? 예를 들면 옷이야. 옷에 대한 재고 자산이 100억으로 평가돼 있어도 그게 철이 지나 있으면 10억 가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석유 같은 경우에는 100억으로 평가돼 있어도 원유 가격이 예를 들면 4배 뛰어 있으면 400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BPS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이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를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가치를 보지 말고 재무제표에 있는
오히려
주당 순자산 가치와
그렇죠.
실제 내가 매겨보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날까를 봐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값인데 강남의 한복판인데 이게 70년대에 평가한 가치는 그대로 있다.
네. 공시지가 그대로 있다.
이러면 이거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주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옷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옷인데 재고 자산 가치가 뭐 천억 평가돼 있어도 이게 사실은 철 지나서 예를 들면 그 1990년대 무스탕이 엄청나게 팔릴 때 그 무스탕의 가치와 지금의 무스탕의 가치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이를 알라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오늘 소개할 그 버펫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영업권에 대한 얘기 M&A 할 때
영업권
상각 얘기도 결국 이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장부상의 그 M&A를 할 때 그 100억짜리 기업을 150억 주고 샀으면 50억을 이제 영업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네.
재무제표상에서 이제 상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강제적으로 이제 회계상 상각을 시켜서 그 50억을 떨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버펫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의 그 영업에 대한 가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네.
왜 회계상 떨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얘기하는데
네.
결국 그러면 주당 장부에 나온 영업권과 순 자산가치인 영업권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강하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엄마 은행이라고 하죠. 엄마가 강탈해 갔다고 생각했던 용돈 절값을 돌려줬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TX 클릭증과 네이버 금융에 드나든 것으로 100만 원을 모으더니 주식에 사람들이 왜 빠져드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다음에 금융정보를 보다 보니 주식방송 편집본이 링크된 것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삐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방송이 는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은 이 젊은 분인데요. 그분이 분석하는 툴 중에 180차트라는 게 있어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등락선에 먼 줄 그어두고 흙이 나왔네 물이 나왔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이 나오면 사고 흙이 나오면 팔아야 한다는 게 그 분석의 유치인데 그 분석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많이 봐오셨으니까 180차트 같은 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석이 의미가 있을까요? 10만이 알 수 있는 주식의 등락에 대해 너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사짜로 보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분명하고 강한 합법에 끌리기도 합니다. 개인적 비밀일 수도 있지만 지금껏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석틀 외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주 방송을 기다리는 애청자의 입장에서 이 팟캐스트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는 마스터들의 일대기나 투자 전략은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주식에 대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해왔지만.
아니, 아직도 이거 모르세요?
이 분석 기법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천국적인 기법인데 저는 쪽박지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물이 나왔냐 흙이 나왔냐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걸 봐야만 알지 이걸 전혀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아니 음양오행도 모르세요 이 양반들 참 무식하네 금목수화토 아니야 금목수화토
그러니까 그거는 몰랐어요 제가 주식을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툴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태껏 왜 18회가 되도록 이거를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안 했는지
아마도 이게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안 보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이분이 보조 지표를 하나 만드신 것 같네.
등락선을 이용했다라고 하니까.
등락선을 예. 이용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색깔을 물이나 뭐 흙 색깔로 뭐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뭐 그걸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뭐 한번 추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네.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동평균선 하나만 잘 봐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저는 사실 이평선 이런 것도 다 똥이라고 생각하고 볼린저 밴드도 다 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심리에 도움이 돼요. 내가 어디서 팔 거냐 어디서 살 거냐를 사람이란 게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의지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뭔가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것뿐이지 사실은 그게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맞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뿐이죠. 그거는 이 타자가 나가서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대. 이 선수가 슛을 던져서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다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결정할 것이냐는 정말 정확한 표현 보조 지표일 뿐이지
그렇죠.
거기서 흙이 나왔든 물이 나왔든 뭐 나무가 나왔든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글쎄 기술적 지표도 좋긴 하지만 또 기업의 내용 내지는 가치 이런 부분에 좀 공부를 더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네.
아, 그쪽에 좀 더 주력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사연 가겠습니다. 키도님. 어린 나이에 철없이 사업을 벌렸고 사기도 당해보고 답답한 마음에 도박에도 손을 대다 보니 어머니 동생 친구들 다 떠나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웃을 일은 아닌데 혼자 외롭게 지내는지라 일 마치고 나면 휴대폰에 있는 팟캐스트가 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듣게 된 공든 주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평소에 주식을 해본 적이 없지만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큰 돈을 버는 느낌이랄까요. 재밌고 즐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된 이유는 빚을 다 갚고 돈을 모으는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공부를 해서 나중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천해 주신 책들도 다 보겠지만 우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책이 무엇인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막연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요. 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을 주식 공부하는데 쏟아부어 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 이분이 조금 그 어려운 지금 인생 역경을 겪고 오셨었는데 이제 뭐 빚도 거의 다 이제 갚게 될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사기도 당하셨고 도박도 하셨고 하셨다라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무작정 하신다라면 그 또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또 쉽게 돈을 번다라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어렵게 지금 그 어려운 과정 이제 잘 빠져나오시고 나서 하시게 되면 좀 긴 호흡을 갖고 주식을 좀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책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심리가 적용이 되는 매매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책들 그런 책들을 다독보다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책을 몇 번씩 좀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모의 매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이제 경제신문 있잖아요. 네. 경제신문 하나 정도를 구독하셔가지고 그 꼭 증권난만 보지 마시고 경제지니까 경제에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걸 매일 좀 읽는 습관을 길러서 경제 흐름을 이렇게 쭉 추적해보고 나름대로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것보다 한 좀 한 1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당장에 지금 주식책을 읽으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다니까 꾸준히 들으시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은 또 나름대로 뭔가 네. 이렇게 또 읽을 책이 읽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은 이제 읽는 거 병행해서 네. 경제 신문을 저는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네. 정주영 회장의 돌아가신 네.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소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네. 누구보다도 박학하고 세상 물정을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래서 네. 여쭤봤대요. 뭐 이렇게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냐니까 자기는 신문을 정말로 정독을 했다. 네. 그래서 신문을 매일 이렇게 정독을 하고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뭔가 세상 물리가 통하고 또 경제신문을 읽는 그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쓴 글들이 많아요. 경제 관련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또 신문은 어렵게 안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경제신문을 꾸준히 좀 그냥 슥슥 읽지 마시고 네. 그 읽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봐요.
제가 경제신문 하니까 나오는 제 개인적으로 경제신문 읽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저는 뭐 당연히 보지만 네. 매일매일 보다 보면 신문이라는 게 이제 사회가 급변하니까 네. 그 흐름들을 머릿속에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단편적으로 네.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경제라는 게 흐름을 좀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일주일쯤 모아가지고 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흐름들이 네. 시리즈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다. 그러면 네. 테이퍼링을 하면서 신흥국 위기 막 이런 것들이 뭐 신흥국들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왔던 것을 네. 주말에 한번 차분히 그것들을 쫙 읽다 보면 흐름이 네. 잡히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산업계의 흐름도 잡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대학생들이나 경제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제가 한번 말씀 그러니까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진 않았습니다. 아,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었지만 초보 때 여러 번 읽은 건 아니고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조엘 그린블라트 예, 예. 그 책을 일단 열 번 읽고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차차장님 말씀도 좋고 선생님 말씀도 좋은데 그거를 실천하기 전에 일단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열 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열 번. 아 내가 열 번쯤 읽은 것 같다라는 느낌 말고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발을 정자로 체크를 하셔서 10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뭘 해도 뭘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10번 읽고 나면 제가 뭘 할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주식 누구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그 책을 10번 읽고 나면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면 그 책 10번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기 길었고요.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네. 중소형주 장세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좀 많고
그럼 네이버 사면 안 되겠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쪽에 어떤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 네. 들어와서 작년 네. 12월 한 하순부터 이런 지금 경향이 노골적으로 네. 진행돼서 지금 현재 12월 한 중순 대비 작년 12월 중순 대비 지금까지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한 6, 7%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그 갭이 한 10% 이상 나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는 찬밥.
네.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좀 우량주들은
네.
상당히 폭발력 있게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럼 그런 부분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가
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고 또 과연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 코스피 시장이 현재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를 두 네. 가지로 저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이익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기업의 이익 부분들인데 코스피의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작년서부터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뭐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이익들에 대한 그 실 기업들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만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요, 네, 네.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덧붙여가지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형태가 현재 그 대형주 위주로 좀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하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이익 부분들 특히 이제 바이오 쪽들 보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쪽으로 현재 지금 시장이 차별화돼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먼저 중소형주 장세라고 얘기하니까 중소형주가 뭔지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소형주란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좀 따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조 단위가 넘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죠.
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2-3천억 시총 이하 이거를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라면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면
그럼 예를 들면 4천억 정도 되는 유진테크 이런 경우는
그 중소형주로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해서
네. 네.
그러면은 벤더랑 원청업체로 구별하는 게 중소형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X로 구별할까요?
아, X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X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시총이 작은 게 벤더 그러니까 어떤 저 하청 부품업체
원청업체랑 하청업체
네.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 많지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상품 해갖고 파는
네.
그런 회사도 시장이 작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강소기업
조 정도로 나눠야 될까요?
네.
5천억?
5천억 정도 돼도 네. 중소기업이라고 봐야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 이 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그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고
네.
그 기업들이 요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거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외국계 자금들이
네.
많이 상당히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빠져나갔는데 그 부분이 룩셈부르크나 영국계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룩셈부르크는 특이한데요?
네, 룩셈부르크가 이제 그 저쪽에 그 유럽에 있는
네네 베네룩스 펀드들
집합소가 좀 있거든요. 네네. 네,
조세 피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자금 많이 빠져나갔는데. 유럽의 어떤 금융시장 뭐 이런 여건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회수해나가려고 하니까 대형주를 판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한 34%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시총에
네.
코스닥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사가지고 겨우 1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니까 대형주는 팔되 중소형주는 또 팔면서 일부를 좀 사요. 특히 미국계 자금 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어떤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그러면 그 뭐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네.
그럼 왜 중소형주를 사냐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대형주를 한쪽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그걸 살 만한 어떤 동인이 없어요.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좀 그렇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신용국에 돈을 빼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네.
돈을 좀 빼야 돼요, 일부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그래도 신용국에서 조금 괜찮은 살 만한 종목 뭐 있냐,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실적 좋은 것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조금 사도 사실은 주가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는 못 사지만 또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력이라는 게 네. 지금 한 올해 들어서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5천억을 집행했거든요. 순, 순매수로. 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시가총액 자체가 네. 뭐 백 몇 조밖에 안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작으니까 한 5천억을 사더라도 네. 주가가 그냥 우르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중소형주라고 해도 네. 그냥 시가총액 자금은 무턱대고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어쨌든 옥석가리기라고 하는 그럼요. 선별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주로 사야 될까요?
지금 그 옥석가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업의 이익 부분들을 보면 그게 상당히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지금 판다고 하지만 모든 업종을 다 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업종을 팔아요. 화학, 건설,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걸 다 팝니다. 네. 보면 그 근간에 보면 기업 이익들이 상당히 전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일하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요.
네.
그게 이제 미래 이익 전망치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외국인 비중이
SK 하이닉스 같은 많이 사죠.
예. 지금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샀고
네.
지금 저희가 중소형주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들 보면 미래 전망이 그 과거보다 대략 한 영업이익이 네. 한 13%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어닝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분별하게 뭘 사고 한쪽을 팔고 한쪽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자체가 앞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네.
그 근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런 기조랄까 흐름이랄까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그 작년에 우리가 한번 따져 보면은
네.
작년에 그 중소형주들이 그 뱅가드가 팔기 시작하니까 대형주는 못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6월 정도까지 중소형주가 시장을 리드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뱅가드 악재가 끝나니까
네.
대형주를 또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대형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 정도지. 나머지 그 두 개 제외하고 나면 별로 뭐 대형주라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15조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네네.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건 뭐 저는 개별주 장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이지 사실은 나머지 대형주 중에 간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아,
조선주도 좀 올랐죠.
아, 그랬나요?
조선주가 한 네. 2, 30% 올랐었죠.
그러니까 워낙 크게 움직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비중이 한 30% 되니까
네.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소형주 장세, 그러니까 장세가 한번 어떤 트렌드가 좀 잡히면은
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IT 부품주,
네.
그러니까 IT주가 한 1년 반 갔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속성이 좀 있어요.
네.
외국인들 또 어떤 분야에 좀 사기 시작하면은
네.
지속성이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네.
그 헬스케어
네.
의료기기. 뭐 이런 제약주
네.
이런 주식들이 사실 우리만 지금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네네.
이미 올라 지금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고
네.
이런 추세가 이제 IT하고 헬스케어 융합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지금 저는 트렌드가 막 형성되면서
네.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저는 변수 그러니까 의외로 좀 시세가
네.
상당히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네.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나고 회사들이
네. 네. 그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나 네. 섹터가 있다 그러면 네. 어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차 차장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율이 높은 파트.
그러면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파트를 보자면
아직 궁금한 게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아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지금 움직이는 테마들 볼 것 같으면 지금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죠. 고령화 테마하고 정부의 네. 정책이 이제 맞물리고 네네.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건의료 쪽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 원격 진료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헬스나 모바일 헬스 이런 쪽들 당연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기술이 이제 변화하는 부분들 뭐 전기 자동차나 3D 프린터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종목들
네.
종목들은 알아서 찾으시고요. 종목들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 찾으라니 이 양반 무책임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지난주에 설명해 오셨으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속에는 다 종목들이 있고요.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진짜 답답하네. 다음번 설명회 때 오시면 이 종목도 들으실 수. 하이 차차장님, 차차장님이 예. 진짜 신뢰감 가는 목소리도 좋고 이렇게 전문가적인 멘트도 좋은데 예. 장사를 못해. 장사다. 역시 장사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말이죠. 아, 참.
예. 상식없게 이렇게 우리 되는
뭐 그런 거죠, 뭐 다 인생. 인생 그런 거예요. 선생님,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아, 종목이요? 아, 저는 요새 지난번 팟캐스트도 얘기했지만
네.
조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 좋게 본다.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라면은 몇 개 종목 할까요 얘기를?
이거는 제가 삐 처리할 테니까 종목 얘기 언급해 주세요. 요건 다음 아. 기회에 계속 들으시다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시죠.
삐 처리 아
거예요? 그럼요 삐예요 다 다 삐야. 아. 끝 글자만 나갈 거야 아마.
예, 예. 뭐 하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와, 그 종목들이요? 하여튼 그 중소형주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세 명은 보고 있으니까 네. 한번 이 종목 중에서 본인들의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 본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목,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실 만한 종목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네. 그 지금 우리가 IT하고 헬스케어 쪽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
융합 쪽을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네.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부분이 네. 이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네. 삼성전자 네. 이 글로벌 어떤 IT 공룡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금 돈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저 회사를 인수하는 분야가
네.
이런 쪽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웨어러블 쪽,
네.
뭐 블루투스 관련 기반해서
네, 네.
스마트 밴드를 한다든지,
네.
이런 쪽 그다음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모바일로 연결이 돼서 혈당을 뭐 이렇게
네.
관리한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스케어하고 모바일하고 융합이죠.
네.
그 접점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제 주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좀
네, 네.
올랐지만. 이게 저는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거죠. 한번 이렇게
있다
버블이...
있다 네? 있다. 요 있다. 포인트는 오른다가 아니고 오를 수도 있다.
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어떤 기업들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뭐 바닥 상당히 올랐네.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무서워 이렇게 제껴주지 마시고
네.
그 흐름이
네.
이제 초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소개해드릴 책 나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라. 그 새로 나온 책 제목은 뭐죠?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을.
네, 네. 예. 제목을 바꾼 책이고 네. 사실은 똑같은 책입니다. 그 구간은 네. 나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라였고요. 새로 나온 책은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라는 책입니다.
예. I'm so funny 나는 주식에 빠진 것 같아 I'm so funny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이야기 I love it I'm so funny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워렌 버핏을 다룬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워렌 버핏 본인이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유일하게 썼다고 할 만한 책이 그 로렌스 커닝엄이 정리한 그 주주 그렇죠. 리포트에 쓴 연간 보고서에 쓴 이 책 정도거든요.
그렇죠.
워렌 버핏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 골라봤습니다.
네.
그 워렌 버핏 뭐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겠지만
예.
입이 아프지만 그래도 차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죠.
예, 뭐 특별하게 소개보다는 이 책을 잠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워렌 버핏 하면 그러면 이제 계보를 읽는 가치 투자 이제 대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버핏이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고 그나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스노볼이라는 책에 대해서 네. 워렌 버핏의 일대기가 이제 워렌 버핏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책이 이제 그 주주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연차 보고서 주주 서한을 네. 주제별로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네네. 버핏의 아이디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책에서 버핏은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경영자의 자세, 그다음에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따른 가치 투자의 개념,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배당,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자신의 이제 생각들, 그리고 기업 평가에 있어서 회계 이용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을 보시고 다른 버핏 책들을 보셔야 그 다른 버핏 책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책과 이 책을 비교하면 월가의 영웅이 산문이라면 이 책은 운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월가의 영웅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해독이 가능하고 의미가 다 와닿을 수 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거는 뭐 연차 보고서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분량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30페이지씩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축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 글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뭘까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요. 이 책을 저도 예전에 읽고 이번에 팟캐스트 때문에 다시 한번 읽는데 네네. 이 책은 중상급자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아마도 그렇지 싶어요. 네,
조금 이해하기가 우리 뭐 이피디님이나 성실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걸 쭉쭉 읽어갈 수 있는데 여기 참 함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또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책을 거의 정확하게 한 7, 80%만 이해하면은 정말 이제 가치 투자의 핵심에 접근한다고 보는 책이에요.
네. 네,
저는 제가 책을 뭐 몇 권 읽어봤습니다만은.
네.
이 워런 버핏을 이해하기에는 이 책만한 책이 없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 책을 풀리 이해하기에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이 책만 네, 읽어서는 네, 네. 버핏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지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이거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책이 과연 이렇게 제 재발견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네.
여기에 미스터 마켓이라든지 내재 가치라든지 뭐 안전마진이라든지 다 나오거든요.
네.
직접 버핏이 비유를 섞어가지고
네.
아주 쉽 뭐 나름대로 쉽게 네. 이렇게 해설해 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이 책을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네.
이 책을 꼭 그 한 번은 읽고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전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저는.
저는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읽으시면 인생에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핏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면들이 달리 보는 면들이 많은데 버핏은 뭐 기업가라고 보기도 하고 또 초장기 투자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시대를 잘 만났다 뭐 이렇게 버핏을 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단기 투자를 하던 뭐 선물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이 주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정립을 다시
투자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차차장님이 그레이엄의 후계자인 버핏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핏은 그레이엄을 사실 넘어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레이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버핏만 얘기해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그레이엄보다 버핏이 더 큰 존재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조훈현의 제자인 이창호였지만 이창호가 그렇죠. 조훈현을 넘어섰을 땐 굳이 조훈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창호만 얘기해도 충분하거든요. 버핏이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역사가 나온 주식투자의 역사가 나온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의 스승이 그레이엄이다 보니까 자꾸 그 그레이엄 뭐 증권 분석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레이엄과 버핏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아 그레이엄이 그러니까 버핏이 그랬죠. 나를 만든 80%는 그레이엄이고 20%는 필립 피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 만났거든요. 스승과 제자 사이로.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그레이엄한테 배운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을 기업의 가치보다 싸게 사라.
네.
그거 딱 하나거든요.
네.
그럼 안전마진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럼 안전마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네.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그레이엄이 뭐라고 했냐면은 순자산가치를 나름대로 할인을 해야 돼요. 순자산가치가 딱 나오잖아요.
네.
장부상으로 장부가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거를 액면 그대로 하지 말고 유형자산 같은 걸 한 60%만 쳐주고 네. 왜냐하면 그 고철로 팔아야 되니까 네. 뭐 그다음에 현금은 100% 쳐주고 네. 그다음에 재고자산은 또 몇 프로 쳐주고 해가지고 순자산가치를 낸 다음에 네. 그걸로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70% 정도 싸면은 이거는 저평가됐다. 네. 그렇게 해서 사갖고 기다리면 먹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레이엄은 자산가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BPS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버핏이 믿어 그대로 따라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핏이 활동할 이제 그 당시에 좀 돈을 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때는 네.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틀려요.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레이엄은 대공황의 여진이 뭐 네. 아직도 지금 존재해서 네.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때였기 네. 때문에 뭔가 좀 자산가치 개념으로 봤는데 네네. 버핏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거보다는 이익의 성장, 네. EPS가 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한 네. 이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레이엄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면서 네. 필립 피셔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필립 피셔가 말한 대로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스승을 넘어서게 넘어서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그레이엄과 버핏의 다른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는 거고 단지 그 안전바지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저 버핏이 지금도 그거는 네. 불멸의 부분이거든요. 네. 주식 투자자한테 네. 안전하게 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저평가된 기업을 일단 사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스승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넘어섰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영원히 네. 그 영향을 미치는 버핏의 어떤 스승이죠.
버핏 투자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버핏이 저 이게 이 책에 나오는데 재미난 게 네. 제가 이 PD님한테 네. 1달러짜리를 네. 1달러 지폐를 말입니다. 네. 1달러 지폐를 70센트에 사라고 하면은 네. 이 PD님 어떻게 하겠어요?
사죠.
빙고죠, 빙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버핏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주식이 네. 이 가치가 1달러 가치가 있는데 네. 70센트에 사라 이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가치가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폐 있잖아요. 네네. 1달러 지폐는 정확한 1달러 지폐인지 알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의 가치가 이게 주당 1달러 가치가 있는지 네. 70센트 가치가 있는지 네.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장부 가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모두의 얘기한 대로 네.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가능한 한 평가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1달러로 거래가 되는데 이게 60센트 정도나 70센트 돼야 네. 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기업 가치 평가를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해야 네.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버핏은 가능한 한 당신이 잘 아는 현금 흐름의 그거를 잘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네. 그걸 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평가 할인을 하라 이거죠. 네. 그래 가지고 내재 가치를 계산한 뒤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해서 저평가될 때 사라. 이게 네. 핵심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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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핏의 저기
최창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이제 이익을 내는 거라면 네. 버핏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지금부터 이제 10년이나 20년 뒤에 네. 틀림없이 이제 이익이 높아질 기업들을 네. 중에서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네.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라고 네. 얘기하는 게 지금 버핏이 얘기하는 것들을 네.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그 계속해서 이제 이익이 날 만한 종목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네.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 네. 이게 버핏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보통 투자가들이 그러거든요. 버핏은 돈도 많고 네. 장기 투자할 만큼 뭐 충분히 여유가 있고 네, 네. 또 기업가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하고는 맞지 않을 거야 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가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통째로 인수를 하니까 네. 그렇지만 버핏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한 부분, 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치 투자의 핵심을, 네. 핵심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핏이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뭔가 핵심을 끄집어내야 되고,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은 그래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아라.
멋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명언이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주식을 살 때 신중하게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정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안전한 투자법 얘기할 때. 네. 그러면은 일반 돈이 버핏보다 많지 않은 지극히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일반 투자가들도 네. 정의식을 통해서 버핏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뭐냐면은 버핏이 성공하게 된 사실 배경 중에 하나는 현금 흐름이에요. 네. 버핏은 현금 흐름 투자입니다. 뭐냐면은 가이코라는 보험사하고 네. 제너럴 인가 그 미국의 재보험사를 인수를 해서. 그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보험료를 갖고 운용을 하는데 보험금을 줄 때까지 유보하잖아요. 네. 그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예요.
네. 위험수 이자만
내. 그 이자도 안 내는 돈인데 그걸로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보험료는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네. 꾸준히 들어오니까 돈은 항상 언제라도 주식을 살 만한 어떤 돈이 이렇게 탱크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계속 고르다가 딱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일반 투자가는 어때요? 무조건 돈을 한 군데 처박아 놓고 그냥 사타팔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일반 투자가도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돈을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금으로만 일부를 빼서 네. 좋은 종목을 버핏처럼 적립식 형태로 네. 사 모으는 거 네. 그거하고 연결시키면은 네. 저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매달 어떤 좋은 종목을 찾는 훈련도 되고 네. 그 종목은 적립식은 좀 장기로 한 10년 정도 갈 걸로 생각을 해서 네. 적립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좋은 종목이 어떤 건지를 찾게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평균 낙가도 낮출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 네. 좀 조급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을 버핏과 적립식을 결부시켜서 네. 버핏이 말하는 바를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적립식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창님 네.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이 책에서 보면 버핏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하고 시장의 가격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요. 네. 그리고 포카님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이 버핏의 명언이 네.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 호흡이 굉장히 좀 짧게 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시장이 정말 달리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고 장기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게 뭐 꼭 가치 투자만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단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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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쫓는 바를 쫓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핏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버핏을 추종하는 투자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쫓는 바를 쫓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버핏이 쫓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공든 주식의 매니저 18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